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한국 내 미 공군시설과 한국민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ISIL이 최근 자체 해커 조직을 통해 입수한 전 세계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공군기지 77곳의 위치와 21개 국가 민간인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테러를 선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한국의 경우 오산과 군산 소재 미 공군기지의 위성 사진과 좌표 등이 공개됐고 자국 내 한 복지단체 직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이 드러났다며 만일에 대비해 그에 대한 신변 보호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ISIL이 한국을 테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5년간 입국한 테러단체 가입자 50여 명을 출국 조치했으며 사회에 불만을 품은 한국 국적자 2명은 ISIL 가입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란 정보당국이 수도 테헤란 등 여러 지역을 겨냥한 최악의 테러 기도를 저지했다고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정보부의 성명을 인용해 테러 용의자 몇 명을 체포하고 탄약과 폭탄을 압수했으며 현재 테러 기도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해 이번 공격이 이슬람교의 금식 성월인 라마단 기간에 맞춰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테러 용의자들을 아랍어와 이란어에서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경멸적 표현인 타크피리스로 칭했지만 그 신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오늘 무장조직 탈레반이 자살폭탄 공격을 가해 버스 안에 있던 14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자살폭파범이 버스에 접근한 뒤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무장관은 숨진 사람들이 네팔 보안 요원들이라고 밝혔으며 부상자 가운데는 네팔 국적자 5명과 아프가니스탄인 4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아프간 북동부 바다크샨주의 한 장터에서도 자살폭파범이 오토바이에 장착한 폭탄을 터뜨려 10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세계 각국에서 분쟁으로 인한 난민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유엔 난민기구가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오늘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난민과 망명신청자, 내부 피난민들이 1년 만에 500만 명이 늘어 전체 6,53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난민의 절반가량은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국적자들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제이주기구는 지난해 10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해상으로 3만 5천여 명은 육로를 통해 유럽에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행 난민 대부분은 최종 목적지로 독일과 스웨덴 같은 부강한 북유럽 국가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폴란드를 방문해 중국의 대유럽 투자를 확대하고 폴란드 식품업체들의 중국 시장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폴란드는 중국 유럽 중부와 동부 국가들 가운데 중국 최대의 우방국으로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연간 수백억 달러에 달합니다. 수출 주도형 국가인 폴란드는 중국의 주로 농산품 수출 규모를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유럽에서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과 에너지 사업 개발에 나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시 주석의 이번 폴란드 방문을 계기로 건설과 천연자원, 에너지, 신기술, 과학 분야 등 40여 건의 계약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태양에너지만으로 비행하는 솔라 임펄스 2호가 오늘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을 이륙해 15번째 세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서양을 횡단하는 위험한 여정에 나서게 됩니다. 솔라 임펄스 호는 90시간가량을 비행한 뒤 기상 상황에 따라 스페인이나 프랑스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20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참석하는 반관 반민 비공개 회의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선박들이 여전히 아시아 영해를 자유롭게 항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노동자를 받지 않고 있지만 비자 심사는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 황해도와 평안북도, 함경북도에 오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참석하는 반관 반민 비공개 회의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6자회담 주요 당국자들이 나올 예정이지만 이 회담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산하 국제분쟁 및 협력연구소가 주최하는 제26차 동북아시아 협력대화가 오는 21일에서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참석하는 반관 반민 1.5트랙 성격의 회의인데 북한은 지난 2012년 제23차 회의 이후 처음 참석을 통보했습니다. 북측 대표론 6자회담 차석 대표를 맡아온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참석합니다. 미국 측은 최근 주 필리핀 대사로 내정된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중국은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6자회담 차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참석하며 러시아와 일본 역시 6자회담 차석대표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의엔 이처럼 북핵 6자회담 수석과 차석대표들이 참석하긴 하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나머지 5자 당사국 간 입장차가 너무 커 어떤 대화에 탄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지난 5월 열린 제7차 당대회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재확인한 이상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김준영 교수의 설명입니다.
북한의 입장이 지금 대화 공세잖아요. 남쪽을 향해서도 공세고 시진핑하고 만나서도 결국 자기는 대화할 의지가 있지만 무슨 비핵화 조건부를 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하게 보여줬잖아요. 지금 한미일은 여전히 6자회담을 재개시키는 자체를 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안 한다는 것이 지금 입장이잖아요. 6자가 모이는 건 매우 의미가 있지만 다시 한번 거기 가서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김 교수는 특히 지난 2월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 이후 미국과 중국은 상황을 관리하는 분위기라면서 당분간은 미중 양국 모두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 역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견차가 큰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만남엔 대화를 모색, 타진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에선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 북한 간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핵 불용과 안보리 결의에 충실한 이행을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재확인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병곤 박사는 특히 중국이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 전략을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중국의 역할이 부각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어떻든 간에 비핵화를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다들 모인 자리에서 얼마나 자신들의 그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최소한 동결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그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것을 도와주는 이제 국가라고 한다면은 특히 이제 중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투트랙의 대화 전략을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역할을 좀 아마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세미나는 베이징 시내에서 60km가량 떨어진 휴양지 옌치후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20일 오전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부국장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아오다 최근 외무상으로 승진한 리용호 등과 함께 북한의 북핵 라인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최 부국장은 베이징 공항에서 미국과의 접촉 계획과 북핵 문제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럽연합 EU에 가입하지 않은 9개 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의 대북 추가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유럽연합 강요이사회는 1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 옛 유고슬로비아 연방의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아이슬란드와 리텐슈타인, 노르웨이, 몰도바, 아르메니아 등 9개 나라가 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 결정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5월 27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중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재료나 물품, 기술의 대북 공급과 판매 이전이 금지됐고 북한을 드나드는 자금의 이전도 금지됐습니다. 또 북한이 운용하는 항공기가 유럽연합 회원국 상공을 비행하거나 착륙 또는 이륙하지 못하도록 했고 북한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선박의 회원국 입항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했던 유럽연합은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당시에도 금융과 무역 제재,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 광범위한 추가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선박들이 여전히 아시아 영해를 자유롭게 항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외국 항구에 18차례나 드나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선박 27척 외에 추가로 12척을 독자 제재 목록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영해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선박은 빅토리 2호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탄자니아 선적인 빅토리 2호는 17일 오후에도 북한 남포항을 떠나 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약 2주 만인 지난 3월 16일 미국의 독자 제재에 오른 빅토리 2호는 지난 3개월간 8차례 중국을 다녀간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에는 중국의 펑라이항에 입항했고 4월 1일과 12일, 5월 24일에는 르자오항에 도착했습니다. 또한 5월 2일과 12일, 23일과 이달 9일에는 난샨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빅토리 2호는 가장 최근인 9일, 난샨항을 떠나면서 AIS, 즉 선박 자동 식별장치상의 목적지를 일본 타나베항으로 입력한 뒤 실제로는 북한 남포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의식해 남포항이라는 실제 목적지를 숨겼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나머지 11척 중 압록강호와 백마강호 등 5척은 노후화를 이유로 더 이상 운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드봉호는 지난 2014년 멕시코 정부에 억류돼 최근 몰수 결정이 내려진 바 있어 역시 해상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명산 1호 역시 지난 2015년 이후 자취를 감춘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4척의 선박은 당초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가 얼마 후 제외 판정을 받았던 JH-86호와 그랜드 카로호, 진태호, 진텅호입니다. 비록 유엔의 제재 대상 선박은 아니지만 이들 선박들은 미국 정부의 목록에서 제외되지 않아 여전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선박들 역시 가장 많이 향한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JH-86호는 지난 3월부터 총 3차례 북한 남포를 출발해 중국 스다오항과 난동항 등에 입항했고 그랜드 카로호 역시 같은 기간 총 3차례 중국 난샨항 등에 입항 기록을 남겼습니다. 진태호는 중국 자푸항과 인도네시아 두마이 등 두 곳을 다녀갔고 또 지난 3월 유엔 제재 대상에 올랐을 당시 필리핀 당국에 억류됐다 풀려났던 진통호 역시 중국을 두 차례 방문한 뒤 지난달 29일에는 한국 울산항에 정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에 오른 선박들은 모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에 연관됐다는 게 미국 정부의 주장입니다. 특히 활발하게 운항 중인 빅토리 2호의 경우 북한의 부연 운송회사 소속인데 미 재무부는 강원도 원산에 소재한 이 회사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 물품을 운송했다는 점을 제재 이유로 밝힌 바 있습니다. 재무부는 미국의 제재 대상 선박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재무부는 제재 위반과 관련해선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재무부 산하 자산통제국은 계속해서 제재를 이행하고 단속하는 것은 물론 잠재적인 제재 위반을 감지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역시 BOA에 유엔 결의에 따라 모든 북한 선박을 수색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선박 혹은 북한 선적이나 북한 선원이 승선한 선박들의 입항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제재 선박들이 가장 많이 입항한 중국은 이들 선박들의 입항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BOA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미 외교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특정 국가의 독자 제재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제재 대상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나 몰수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노동자를 받지 않고 있지만 이들의 입국을 금지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북한 노동자에게 비자를 한 건도 발급하지 않은 건 맞지만 비자 심사는 계속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폴란드 정부가 북한 노동자 입국을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17일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이 영구적 조치인지 여부를 묻는 BOA의 질문에 그럴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의 1월 6일 핵실험 이후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를 단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다는 지난 7일 BOA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폴란드는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국 내에서 북한 국적자들의 노동을 금지할 구체적 법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의 모든 비자 신청권을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폴란드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 대응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또 현재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가 한간에 알려진 800명이 아니라 500명 안팎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명단을 제공해달라는 BOA의 요청에 폴란드 정부는 북한 당국과 직접 노동자 교류에 관한 양자 협약을 맺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용 절차나 홍보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기업의 독자적 협약에 근거를 둔 협력인 만큼 폴란드 외무부로서는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또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동으로 구설수에 오른 폴란드 조선회사 크리스트와 나우타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묻는 질문에 폴란드 내 북한인들의 노동은 노동법 조항에 의해 엄격히 규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노동자들에게도 폴란드 시민에게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대변인실은 폴란드 국가근로사찰단과 국경경비대와 같은 정부기관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여건을 점검하고 작업장에서 폴란드 법이 준수되도록 확인하고 있다며 북한인들이 고용된 회사 역시 정기적 시찰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호입니다.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이 4년 만에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근 주민들에 대한 당국의 배급량도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식량농업기구에서 북한을 담당하는 세계정보조기경보구 크리스티나 코슬렛 동아시아 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코슬렛 담당관님, 우선 북한 식량 사정에 대해 살펴보죠. 요즘 북한의 식량 사정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The food security situation due to the decreased production is expected to worsen compared to
지난 몇 년간보다 훨씬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가을 추수한 주요 곡물의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쌀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26% 감소했고 옥수수도 3%가량 감소했죠. 북한이 올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량이 69만 4천 톤에 이르는데요. 이 같은 식량 부족분 규모는 2011년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현재 확보한 식량은 부족분의 3%가량인 2만 3천 톤에 그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식량을 수입하거나 지원받았나요?
The food aid mainly came from Norway. Norway in form of maize, 1,000. And then Russian Federation, 4,600.
식량 지원은 주로 노르웨이나 러시아, 유엔으로부터 받았는데요. 노르웨이에서 옥수수 1,000톤, 러시아에서 밀 4,600톤, 유엔에서 4,000톤가량을 지원받았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밀 12,000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옥수수 1,100톤가량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5월 말 기준인데요. 6월에 수입이나 지원이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시다시피 5월부터 8월 말이 춘궁기인데요. 북한이 이 기간 외로부터 식량을 더 많이 수입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식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을 통해서도 북한의 식량 사정을 가늠할 수 있지 않나요?
Yes, this is another. This also, in a way, can be explained by the shortage, current shortage of cereals or in the country.
그렇습니다. 식량이 적게 배분됐다는 것은 그만큼 식량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하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북한 당국이 주민 한 명당 하루 배급한 양은 370g입니다. 하지만 4월부터 6월 배급량은 360g으로 줄었는데요. 이는 지난 2010년 이래 가장 적은 양입니다. 그만큼 식량 사정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죠.
북한에서는 6월에 밀과 보리, 감자 같은 이모작 작물을 수확하지 않습니까? 올해 이모작 작물 수확량 어느 정도 되나요?
2016 early crop is currently being harvested. It's still ongoing.
Right.
We forecast, yes, and we kept the.
현재 수확이 진행되고 있어서 정확한 수량량은 아직 모릅니다. 다만 지난해 9월부터 날씨가 좋았고 올해 초도 지난해와 달리 물 사정이 좋아서 수확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감자와 밀, 보리 등 조기 재배 작물의 수확량은 36만 3천 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21% 증가한 규모죠. 식량농업기구 전망도 이와 비슷합니다. 봄 감자는 지난해보다 27% 증가한 29만 7천 톤, 밀과 보리는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서 6만 6천 톤을 수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모작 작물 수확량이 증가하면 식량난을 더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요?
The early crop represents only 10% of the total annual production. So it's a very small crop. It will definitely help in the following several weeks.
이모작 작물은 전체 곡물 생산량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죠. 5월부터 가을 추수 전까지인 춘궁기 기간 동안 몇 주 동안은 식량 사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7월부터 9월 정도에는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지난 2010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올해 식량 부족량은 4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장마당에서 쌀 가격은 4,9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가격이 이렇게 안정세를 보이는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이 안정된 만큼 주민들의 식량 섭취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You know, I'm afraid that we don't have any information on price trends in the country.
저희가 북한 장마당 곡물 가격 정보가 없어서 이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올해 쌀과 옥수수 등 가을 농사 전망은 어떤가요?
They had good rainfall and during the last several months.
주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쌀과 옥수수, 콩, 감자 등 주요 작물을 심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수량도 좋고요. 여름에 홍수 등 재해가 없고 날씨가 계속 좋게 유지된다면 올해 가을 수확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레 담당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량농업기구에서 북한을 담당하고 있는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레 동아시아 담당관이었습니다. 대담의 김현진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최근 경제개발구에 적용되는 외화관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외화를 송금할 때 세금을 면제하고 개발구 안에 제한 없이 외화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했는데요. 외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4월 말 경제개발구에서의 외화관리 규정에 대한 결정을 채택했다고 북한이 영문으로 발행하는 평양타임스가 16일 보도했습니다. 평양타임스는 이번 규정이 모두 4개 장 25개 조항으로 이뤄졌다며 경제개발구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조직, 개인 등이 외화를 올바르게 획득하고 교환하며 반출입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규정은 교환 가능한 외국 돈, 외화 표시 증권, 그리고 금이나 은, 백금 같은 귀금속을 외화로 규정했습니다. 환율의 경우 개발군의 은행들이 조선중앙은행이 정한 요율과 시장 상황에 근거해 결정한다고 정했습니다. 또 개인은 적법하게 획득한 외화를 개발구 안에서 제한 없이 보유하거나 송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화를 송금할 때는 세금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개발구 안으로 외화를 제한 없이 들여갈 수 있도록 했고 외화를 현금으로 외부에 내가려면 일정한 법적 서류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 외화 표시 증권은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지만 귀금속 반출은 조선중앙은행의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격언연구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조처는 외부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북한 정부의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Overall, and this seems to be a step towards having a more transparent and more clearly regulated framework.
전체적으로 보면 관련 규정을 투명하게 하고 표준화해 개발구에 필요한 외부 투자를 증대하겠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또 이번 조처가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성향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so my spontaneous answer would be that there's been a general move to formalize the
북한 정부가 지난 몇 년간 북한 안에서 확산하는 시장 경제 활동을 공식화하거나 이를 체제 안으로 흡수하려 노력해 왔는데 이번 조처도 그런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개발구 내 외화 규정을 정비해 외화 벌이를 활성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처가 국제 제재 때문에 북한이 겪고 있을 어려움과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는 임명을 전제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의 외자 유치 의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그러나 새 규정이 기존의 개발구별로 적용됐던 외화 관리 규정을 개선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규정들을 취합해서 다시 정리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개별구별 외화 관리 규정으로는 기존 라진성봉 자유경제 무역지대 화폐 유통 규정, 개성공업지구 외화 관리 규정, 금강산 관광지구 외화 관리 규정 등이 있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새 규정에서도 중앙정부가 외화를 전적으로 통제한다는 이른바 사회주의 외화 관리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지난 4월 초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한국으로 집단 망명한 종업원 12명의 자진 입국 여부와 현재 한국 정부에 의한 수용과 보호시설 거주가 타당한지를 가리는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2 단독 재판부는 내일 오후 인신보호소송의 심문기일을 열어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가 필요한지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 청구는 한국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북한 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구제를 청구해 열리게 됐습니다. 한국국정원은 그러나 보호센터에 수용된 탈북자가 인신구제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이들의 법정 대리인을 재판에 출석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6.25 한국전쟁 중에 촬영된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쟁 당시 서울의 모습 그리고 서울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비참한 경우인데 그때 내가 어디 살았었냐면 동대문 밖 창신 2동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역사박물관 1층에서는 AP통신이 본 6.25와 서울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통신사인 AP통신 특파원이 6.25 한국전쟁 당시 기록한 사진들과 사진작가 김한용 선생이 찍은 다양한 사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서울역사박물관 전시과의 나신균 학예연구사입니다.
예, 6월 폭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6.25 당시에 AP통신 특파원들이 전장을 누비면서 직접 찍은 그 사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전쟁의 상황과 모습 그리고 시민들의 그 생활상을 좀 보여주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김한용 선생님은 한 50년대 이전부터 이제 다양한 분야로 이제 사진을 찍어오신 작가 선생님이신데요. 특히 지금 이번 전시에서는 6.25 직후에 그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세 점을 같이 포함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AP통신 특파원이 찍은 게 22점이고요. 김한용 선생님 작품이 세 점에서 25점 정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사진부터 폐허가 된 서울 도심의 사진, 피란길에 오른 시민들의 모습과 전쟁 이후 다시 일어서려는 시민들의 모습까지 당시 서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6.25 후에 서울이 함락되고 나서 9월 28일 서울을 다시 재수복할 때 그 무렵에 서울에서의 시가전과 그 당시 이제 그 피해 상황을 볼 수 있는 그 사진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시가전으로 폐허가 된 그런 모습에서 이제 유엔군,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이제 그 시가전에서 저 승리해서 이제 계속 진격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부상자를 뭐 후송하는 모습이라든가 저 전투 후에 이제 그 다시 정비를 하고 예, 진격하는 그런 모습. 일사후퇴 51년도 1월 4일에 이제 중공군 개입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서울을 뺏기면서 서울에서 이제 남쪽으로 피난 가는 그런 그 뭐 시민이라든가 주민들의 피난 모습들이고요. 이것도 조금 시차는 있지만 51년 4월경에 한강 부교를 이용해서 다시 피난하는 그런 행렬 모습입니다. 그 9월 28일 날 수복하고 나서 다음 날 이제 중앙청에서 열렸던 수복 기념식과 유엔기를 그 개항하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53년 봄쯤에 이제 휴전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 모습이 중앙청과 그 일대에서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전시에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들이 6.25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들에게는 아프지만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나는 저 영등포 살았는데요. 영등포도 일사후퇴 때 그 기차 화물통 위에 올라가서 영등포에서 대구까지 만 4일 걸어서 도착했거든요. 그림을 좀 그리려고 이런 디테일을 좀 수집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내가 겪은 거니까. 저 외정 때부터 우리는 외정 때 태어나가지고 미 군정 3년 또 인민군 저 3년 또 그다음에 해방돼가지고 우리 국기가 네 번 바뀌었잖아요. 일장기, 미 군정기, 인민군기, 태극기 이런 과정을 좀 그림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그때 뭐 우리 동네도 웬만한 원들 뭐 똑똑한 사람은 또 빨갱이로 맞으면 몰려나가고 아주 그 동네에서 좌우 싸움이 치열했죠. 동네 간에 동네에서 네. 지방 간에도 그렇고 네, 그렇죠. 한 형제 간에도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이 사진은 이게 나 혼자 봐서 안 되겠다. 이거 특히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봐야 돼.
역사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사진으로나마 이렇게 네.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그냥 책 속에서 말던 거를 더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이제 김일성하고 스탈린 초상화가 있는 거 앞에서 그 당시에 서울이 이제 잠시나마 북한군에 이제 빼앗겼었으니까 그 앞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초상화가 있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AP통신으로 본 6.25라고 해서 지금 이제 저는 이걸 안 겪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자료라 생각을 해서 들어와서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세계고 또 전혀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저 시대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참담하기도 하고.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66년이 됐지만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통일에 관람객들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당연히 돼야죠. 그거는 저는 조만간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전 국민이 기원을 하는데 안 되겠습니까? 저는 된다고 확신합니다.
무력 아닌 무력으로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요. 남북 간의 싸움이지. 이것만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세계에 참 맨 맹주국으로 참 등장할 뻔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전쟁이 맴돌고 앉았으니까 참 안타깝죠.
한편 전시회에는 6.25 한국전쟁 당시 시가전과 폭격으로 인한 서울 시내 피해 상황이 매우 사실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전제표시도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지도에는 6.25부터 9.28 서울수복까지 피해 지역은 주황색으로 일사후퇴 이후 시기는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다음 달 17일까지 열리는데요. 휴관인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어제 일본 오키나와 현에서 6만 5천여 명이 모인 대규모 미군 반대 집회가 있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시장이 탄생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군사 분쟁이나 정치적 탄압 등으로 살던 곳을 떠나 지내고 있는 난민 수가 6,5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 또 미 공화당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트럼프 후보가 테러를 막기 위해서 이슬람 신자들에 대한 이 프로파일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일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대규모 미군 반대 시위가 열렸군요.
네. 어제 오후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의 오노야마 육상경기장에서 오키나와와 현민대회에 이 지역 주민하고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현 지사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 6만 5천여 명의 군중이 몰려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예.
현지 매체들이 전하는 내용인데요. 현민대회의 주제는 후텐마 미군기지의 폐쇄와 철거, 또 미일 주둔군 지휘협정, 이 소파 전면 개정과 함께
네.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 해병대 철수 등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키나와 지역에서 반미군 정서가 확산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지난 4월 말에요. 오키나와에서 20세 일본인 여성이 행방불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단이었는데요.
네.
이 여성이 이 지역 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미국인 군무원에게 성폭행당한 뒤에 살해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예, 당국에 체포된 용의자는 범행 후에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일본 방문 일정을 얼마 앞두고 발생해서 더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예.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이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일본 방문 첫 일정이었던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 오키나와에서 미군 관련 범죄가 일어난 게 이번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요, 미군 장병이나 미군 기지 근무자가 관련된 범죄가 그동안 여러 번 일어났는데요.
예.
1995년 미군이 일본인 소녀를 성폭행한 사건 이후에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었고요.
예.
이번 사건 한 달 앞선 지난 3월에도 미군이 일본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예.
미군 관계자들의 음주운전 같은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켜서 현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빈번하게 일고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네요.
네.
그런데 오키나와에서 이렇게 미군 범죄가 끊이질 않는 이유, 아무래도 지리적인 특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이 주일 미군 병력과 시설 대부분이 이 오키나와에 있는 건데요.
예.
일본은 미군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방위 전략에서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된 나라인 일본에서 현재 도쿄를 비롯한 주요 도시가 자리 잡은 본토에는 미군 병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요.
네.
일본 국토 전체 면적의 0.6%에 불과한 이 최남단 섬 오키나와에 주일 미군 병력 74%가 집중돼 예. 있는데요. 이 본토에 있던 미군 주둔 시설이 주민들의 반대 운동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이곳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오키나와 지역에서 이른바 반미 정서를 확산시킨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그 어제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 미군 반대 집회가 열렸다고요?
네. 같은 날 일본 각지에서 오키나와 현민대회의 연대 뜻을 표시하는 집회가 열린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전했는데요.
네.
도쿄에서는 국회의사당 앞에 한 만 명이 집결해서 이번 20세 여성 살인 사건에 항의한 뒤에 이 소파 개정을 요구했고요. 나고야 시내 공원에 1,000명 정도 모였고 삿포로 도심에 한 500명이 모여서 각각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일본 정치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네, 일단 일본 사회에 이 정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네.
다음 달 일본 의회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가 열리는데요. 이를 앞두고 오키나와의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을 강행하고 있는 일본 여당하고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반대 여론이 집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더해서 주가 하락, 또 엔고, 소비세 인상 논란 등으로 일본 정부의 경제 운영에 대한 불신까지 커지면서
예.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이후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듯한 아베 내각의 지지율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처음으로 여성 시장이 탄생을 했군요.
네. 어제 실시된 이탈리아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 오성운동당의 이 37세 여성 변호사 비르지니아 라지 후보가 로마 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예.
2주 전에 치러졌던 1차 투표에서 35%를 득표하면서 1위를 기록했었는데요.
예.
이번 결선 투표에서도 67.2%의 득표율을 기록해서 2%를 얻는 데 그친 집권 민주당의 로베르토 자게티 후보를 크게 눌렀습니다.
예.
2500여 년 로마 역사상 첫 여성 시장이라고 하네요.
첫 여성 시장이고 또 37세요. 아주 젊은 여성인데 어떤 인물입니까?
네. 역대 최연소 로마 시장이라는 기록도 함께 얻고 있는 이 라지 당선자는요. 법과 대학 졸업 후에 줄곧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로마 시의원으로 당선되면서 4세대 여성 정치인으로 주목받았고요.
예.
제1야당인 오성운동의 로마 시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젊고 패기 있는 이미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라지 로마 시장 당선자는요. 이탈리아 기성 정치인들과 다른 이 젊은 이미지와 또 매력적인 외모에 논리장연한 토론 실력까지 겸비해서 아주 빠르게 표심을 끌어모았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번 로마 시장 선거 과정에서는 이 집권당 후보가 2024년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등 대형 의제에 집중한 것과 달리 라지 당선자는 이 교통 또 환경, 교육 같은 이 생활형 공약에 초점을 맞춰서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예,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여러 가지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여성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번 이탈리아 지방선거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도 여성 시장이 탄생을 했네요.
네, 북부 공업 도시인 토리노, 이 전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피아트 본사가 있는 곳인데요.
예.
여기에서도 역시 오성운동당 소속 31세 여성 키아라 아펜디노 후보가 집권 민주당 소속 현직 시장인 피에로 파시노를 꺾으면서 이번 또 최대 이변을 연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 모두가 야당인 오성운동 정당 이름이죠. 네. 파이브스타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정당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5스타, 별 5개. 이 5개의 별은요,
예.
물, 교통, 개발, 인터넷, 환경, 이렇게 이탈리아의 5가지 주요 국가 의제를 뜻하는데요.
예.
이 오성운동당은 이 조건 없는 기본소득 보장 또 무료 인터넷 서비스 제공 같은 인기에 영합한 공약을 쏟아내는 이 기존 정치권으로부터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예.
특히 이탈리아의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오성운동 측은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투표를 앞두고 여론몰이를 통해서 이탈리아 국민의 반난민 정서를 활용했다 뭐 이런 지적도 받아왔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좌우를 떠나서 기존 정당의 환멸을 느낀 유권자들이 오성운동을 향후 이탈리아 정계를 이끌어갈 정당으로 인식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네, 앞서 이탈리아의 그 반난민 정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전 세계 난민 수가 6천만 명을 넘어섰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유엔 난민기구가요. 오늘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서 발표한 연례 동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외 강제 이주를 당했거나 난민으로 사는 사람의 수가 6,53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5,950만 명 규모였던 1년 전보다 60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네, 6천만 명이라면 한국의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난민으로 세계 곳곳을 떠돌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난민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도 있겠죠?
네. 난민이 증가하는 속도까지 빨라지고 있는데요.
예.
바로 이 군사 분쟁이나 정치적인 탄압 등으로 살던 곳을 떠나서 지내고 있는 난민 수가 1990년대 후반부터 계속 늘었지만은요.
예.
5년 전보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1분에 6명꼴로 발생했던 난민이
네.
지난해에는 1분에 24명꼴로 발생해서 증가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1분에 24명이라면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요.
네.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시리아와 아프리카의 이 소말리아 등 장기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의 이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고요.
예.
최근 유럽 등지에서 반이민 정서 등으로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추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 난민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 글쎄요, 좀 불명예스러운 그런 기록이기도 한데 어떤
네.
나라입니까?
네, 오랫동안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리아가 490만 명의 난민을 배출해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고요.
예.
역시 전쟁을 겪어온 아프가니스탄이 270만 명, 내전 중인 아프리카 소말리아가 110만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예.
이들 이 세 나라 출신 난민 수가요, 유엔이 파악하고 있는 전체 난민 규모의 절반을 넘습니다.
난민을 그렇다면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이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터키였는데요.
예.
250만 명의 난민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유럽 지역에서 망명 신청이 늘면서 독일이 43만 1,900명의 난민을 받아들였고요.
예.
미국은 17만 2천 명의 난민을 수용했는데요. 대부분 중남미 일대의 폭력 조직을 피해서 달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입니다.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이 됐는데 이제 공식적인 지명 절차만 남았습니다만 당내에서 이른바 반 트럼프 정서가 확산되고 있네요.
네, 공화당 내 일부 세력이 다음 달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다른 후보를 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예.
트럼프 후보가 이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중도 사퇴한 이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등을 들면서요. 자신에게 패한 후보들 가운데 일부가 일종의 반란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뭐 구체적인 증거를 대진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트럼프 후보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일종의 반란, 이 어떤 움직임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다음 달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가할 대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이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 대부분 대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소속 주에서 승리한 후보한테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요. 뭐 그러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한테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려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트럼프 후보에게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한테 뒤지고 있는 걸로 나왔는데요. 바로
네.
이 점을 우려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언론이 막말이라고까지 표현하는 트럼프 후보의 강경한 발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도 몇 번 전해드렸는데요.
네.
뭐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묘사한다거나 무슬림, 이슬람 신자들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막말들을 계속했죠.
그렇습니다. 또 지난해 프랑스 파리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러가 발생하자 미국 내 이슬람 신자들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예.
이번에 다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저 이슬람 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막을 게 아니라 이미 미국에 있는 이슬람 신자들을 프로파일링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예.
트럼프 후보는 프로파일링 개념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스라엘과 같은 다른 나라를 보면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파일링 하면 뭐 제가 들었을 때는 이게 범죄와 관련된 용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네, 미국 시민자유연맹이라는 인권단체의 말을 빌리면요.
예.
경찰 같은 사법당국이 개인의 인종이나 민족, 종교, 국적 등에 따라서 범죄 용의자로 보는 이 차별 행위를 프로파일링이라고 말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후보가 한 말은 이슬람 신자의 경우 잠재적인 테러범으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검문이나 검색을 강화하자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프로파일링은 차별과 인권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겠네요. 당연히. 이런 반트럼프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 공화당 지도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이나 다른 지도자들은요. 대의원들이 소속주의 경선 결과에 따라서 투표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공화당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요. 자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고 대의원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반 트럼프 세력은 라이언 하원 의장이 허락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 트럼프 정서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혜연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 황해도와 평안북도, 함경북도에 오후 들어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평안남도는 구름이 끼는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오후로 갈수록 구름의 양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은 29도, 양덕 아침에는 17도, 낮에는 28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역시 흐리고 구름이 많습니다. 신유주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23도, 강계 아침 17도, 낮 기온은 25도가 예상됩니다. 수풍, 중강, 강계 이 지역에는 오후 들어서 비가 올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입니다. 개성에는 오후 들어 비가 오겠습니다. 해주 아침에는 19도, 낮 기온은 23도, 사리온 아침 20도, 낮 기온은 28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구름 끼는 흐린 날이 예상되고요. 해산, 평강, 청진, 삼지연 지역은 오후에 이따금씩 비가 오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2도, 평강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8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16도입니다. 해상의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오전 오후 모두 흐리고 오후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북부 해상은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내외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6월 20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한국 내 미 공군시설과 한국민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ISIL이 최근 자체 해커 조직을 통해 입수한 전 세계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공군기지 77곳의 위치와 21개 국가 민간인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테러를 선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한국의 경우 오산과 군산 소재 미 공군기지의 위성사진과 좌표 등이 공개됐고 자국 내 한 복지단체 직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이 드러났다며 만일에 대비해 그에 대한 신변 보호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ISIL이 한국을 테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5년간 입국한 테러단체 가입자 50여 명을 출국 조치했으며 사회의 불만을 품은 한국 국적자 2명은 ISIL 가입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란 정부 당국이 수도 테헤란 등 여러 지역을 겨냥한 최악의 테러 기도를 저지했다고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정보부의 성명을 인용해 테러 용의자 몇 명을 체포하고 탄약과 폭탄을 압수했으며 현재 테러 기도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해 이번 공격이 이슬람교의 금식 성월인 라마단 기간에 맞춰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테러 용의자들을 아랍어와 이란어에서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경멸적 표현인 타크피리스로 칭했지만 신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란 관리들은 종종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추종자들을 타크피리스로 부르기도 하지만 이번 테러 기도가 ISIL과 연관됐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오늘 무장조직 탈레반이 자살폭탄 공격을 가해 버스 안에 있던 14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자살폭파범이 버스에 접근한 뒤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무장관은 숨진 사람들이 네팔 보안요원들이라고 밝혔으며 부상자 가운데는 네팔 국적자 5명과 아프가니스탄인 4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두 척이 필리핀 해상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했다고 미 국방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는 존 C. 스테니스호와 로널드 레이건호가 지난 주말부터 대공 방어훈련과 해상감시, 장거리 타격 등 훈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중국이 해상력을 강화하고 분쟁 해역의 대규모 인공섬 건설에 나섬에 따라 이번 훈련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존재감을 계속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영내 상공과 해상에서 항행의 자유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은 이번 훈련에 항공모함 두 척 이외에도 12,000여 명의 병력과 140대의 항공기, 6개 해상 전투단을 투입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폴란드를 방문해 중국의 대유럽 투자를 확대하고 폴란드 식품업체들의 중국 시장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폴란드는 유럽 중부와 동부 국가들 가운데 중국 최대의 우방국으로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연간 수백억 달러에 달합니다. 수출 주도형 국가인 폴란드는 중국의 주로 농산품 수출 규모를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유럽에서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과 에너지 사업 개발에 나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시 주석의 이번 폴란드 방문을 계기로 건설과 천연자원, 에너지, 신기술, 과학 분야 등 40여 건의 계약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분쟁으로 인한 난민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유엔 난민기구가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오늘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난민과 망명 신청자, 내부 피난민들이 1년 만에 500만 명이 늘어 전체 6,53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난민의 절반 이상은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국적자들로 나타났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